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다가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사건을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유다는 우리 주님의 그 끈질긴 사랑과 겸손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 주님의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그가 영원히 멸망의 길로 걸어간 그 무서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어둠 속에 던져버린 이 유다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경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31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이 31절 말씀은 유다가 이제 주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있다가 그가 이제 주님을 떠나서 어둠으로 들어간 후에 주님께서 그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 13장 31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구분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주님을 파실 것을 알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실 수 없었던 말씀들을 이제는 유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31절에서 시작되고 있는 주님의 이 말씀은 17장 26절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 이렇게 말하는데 즉 주님의 마지막 설교,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31절 말씀에서 17장 26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떠나고 난 다음에 남겨질 그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지극한 사랑과 염려와 그리고 기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별 강화를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면 소자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친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자신을 믿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자녀로 여기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사랑의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께서 남겨질 자기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광을 얻으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유다가 떠나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자신이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말씀에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해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완전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인들과 같이 되셨고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어려운 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배고픔을 겪으셨습니다.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는 공중의 새도 여우도 굴이 있지만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유혹을 경험하였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모욕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번도 이런 육신적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완전한 삶을 사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완전한 삶을 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면서 범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순종의 삶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가신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순종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셨는데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차이를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주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육신의 삶을 아버지께 복종시킬 줄 아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면 우리 주님의 기도의 삶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사시지 않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습관과 같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해주고 있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보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진리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좀 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금식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깨어있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그와 같은 삶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각성시키시고 깨어있게 하시는 그와 같은 순간들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그때는 특별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삶에 그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순종을 위한 최고의 순간은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순간에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길고 고통스러운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는지 주님의 뺨에서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침내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무서운 이 고통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문제를 대면할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애써 기도하는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주님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 우리 앞에 놓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와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표적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표적과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였는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들은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신적인 지혜와 권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하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과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사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놀라운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우리가 겸손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직 주님께서 행하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이 일이 마치 일어난 일인 것처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시제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 시제는 과거에 이 일이 이미 일어나서 완료되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법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용법으로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아직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일이 이미 일어나서 완료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 일을 마치 다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최고로 가시화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미 다 이룬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혼 장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와 같은 제자들의 이와 같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다 이루실 것을 내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파해질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영혼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화근을 경외감을 가지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제 만찬을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구원이 다 이루어질 것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앞에서 그를 경배하는 성도로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주님께서 이 유다가 떠나고 나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은 이전에 없던 계명을 새롭게 주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율법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율법 전체의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전체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육신의 본성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가 떠난 후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하여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유다는 진실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계명은 그에게 줄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주님은 남겨진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계명을 주셨을 때에 이 계명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서로가 서로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제안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후로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말할 때에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찍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이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해야 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단순히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돼? 단순히 우리가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부모가 나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부모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믿지 않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끝까지 참으로 주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겠지만 그들은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삶의 큰 도전을 직면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잘 다투고 이기적이고 비굴한 성품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그들은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데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말로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자기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실 때는 그저 그것이 좋기만 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이제는 그들이 주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계명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고 그들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그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범이 씨앗이 되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용기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 힘은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적인 마음에 이기적인 순종의 수존의 순종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육신적인 생각에 강하게 지배받는 그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전적으로 이타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성정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실천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는 말에 있어서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친절과 겸손의 자세, 온유함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들은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태도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이 사랑이 내 가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실천되고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원수에게까지라도 이 사랑이 미칠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방에 보면은 우리 필연 자매님이 우리 안희숙 여사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안희숙 여사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감방 안에 있는 이 완악한 죄인들의 마음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가 감옥에서 그 흉악한 그 사탄의 마음에 사탄에게 사로잡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배고픈 가운데서도 자기가 먹지 않고 자기의 먹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 추위 가운데서 사람들이 떨고 있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하여 그들의 발을 자기의 가슴에 품고 그 발을 녹여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이 안희숙 여사도 추위를 너무너무나 타서 그 감옥이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때 그는 내가 이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야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입술의 고백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나의 제자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하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주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증거로 어떤 영적인 지식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인 지식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말할 수 있고 성경적인 논쟁을 할 수 있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의 제자의 증거로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의 제자가 된 증거로 자기가 이룬 탁월한 업적이나 일들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였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주는 한 번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3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인정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진실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합당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결코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로 우리의 고결한 사랑의 행위를 보고 그것을 우리의 표징으로 생각한다. 보라 그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보라 그들은 서로를 위하여 심지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이 사랑을 보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자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는 철저히 계급화되어 있었고 사회적 구별이 엄격하였는데 이와 같은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계급의 구별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은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표징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왔습니다. 사랑은 구원의 빛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알지 못하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아 저기에 가면은 내가 참된 구원을 알 수 있겠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수많은 핍박과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이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또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호소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은 우리 성도들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이 새 계명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주셨으니 나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연약하여서 참 우리들은 조금밖에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